미국 3대 도시 중 하나잖아요. 인프라는 막 뉴욕이나 샌프란시스코 뺨치게 훌륭한데 중위 월세는 그 거대 도시들의 거의 반값입니다. 지하철 라인만 8개고요. 막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이랑 병원들이 즐비하죠. 자, 여기서 아주 상식적인 질문이 하나 딱 떠오르는데요.
네, 어떤 질문이죠?
이렇게 조건이 완벽하다면 도대체 왜 미국인들은 모두 시카고로 이사 가지 않는 걸까요?
아, 그 질문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다룰 자료의 핵심을 찌르는 아주 완벽한 출발점인 것 같네요. 겉보기엔 진짜 가성비 넘치는 유토피아 같지만 사실 그 안에는 아주 촘촘하게 설계된 청구서랑 뭐랄까 극단적인 격차가 숨어 있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오늘 우리의 미션은 그 유명한 딥디시 피자나 강바람의 도시라는 낭만적인 타이틀을 넘어서요. 오늘날 미국 중서부의 심장인 시카고가 실제로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 그 거대한 시스템의 민낯을 파헤쳐 보는 것입니다. 새로운 지식의 조각을 찾아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2026년 8월 18일 기준으로 작성된 아주 방대한 분량의 시카고 종합도시 분석 보고서인데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파헤쳐 볼까요?
네, 좋아요. 이 보고서를 분석하면서 제가 가장 먼저 눈에 띄었던 건 철저하게 돈과 권력이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이거든요.
아, 일반적인 관광 가이드랑은 아예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흔히 볼수 있는 뭐 관광청 브로셔 같은 게 아니에요. 실제 시카고에 사는 거주자나 수백만 달러를 굴리는 비즈니스 오너, 그리고 그 인프라에 자본을 투입하는 투자자의 관점들이 아주 냉정하고 투명하게 교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를 제대로 해보하려면 가장 먼저 짚어봐야 할게 있잖아요. 시카고가 지금 어떤 경제 구조를 가진 도시인지 알기 위해서는 애초에 왜 하필 그곳에 이런 거대 도시가 생겼는지 지리적 기원부터 짚어봐야 한다는 거죠.
맞아요. 지리가 곧 경제니까요.
저는 자료를 보면서 시카고가 단순히 아름다운 미시건 호수 옆에 지어진 예쁜 도시가 아니라는 걸 새삼 깨달았습니다. 사실상 시카고는 미국 내륙 네트워크 전체를 통제하는 약간 거대한 인터넷 라우터나 스위칭 허브 같은 곳이더라고요.
오, 그 라우터라는 표현이 시카고의 정체성을 완벽하게 요약하는 것 같네요. 그 19세기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미국 동부랑 서부를 잇는 철도망. 그리고 오대호의 거대한 물길이 정확히 시카고에서 교차했거든요.
아, 길목의 한 가운데였군요.
네. 그래서 전국의 가축이나 목재, 곡물이 전부 일단 시카고로 몰려들었다가 다시 전 세계로 흩어지는 구조였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지금 2026년이 된 거잖아요. 그럼 가축과 목재가 있던 자리에 이제는 데이터랑 글로벌 자본이 교차하고 있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형태만 바뀌었을 뿐이지 무언가를 끊임없이 모으고 분배하는 그 허브로서의 본질적인 기능은 똑같다는 게 정말 흥미롭죠.
와, 진짜 그러네요.
이 대목에서 매력적인 점은 그 지리적 DNA가 오늘날 시카고 경제에 상상 이상의 다각화라는 무기를 쥐어주었다는 겁니다. 보통 미국의 거대 도시들은 특정 산업에 막 극단적으로 의존하거든요.
뉴욕하면 당연히 월스트리트 중심의 금융이고, 샌프란시스코는 실리콘밸리 테크 기업들이 딱 떠오르잖아요. 휴스턴은 에너지 산업의 명운을 걸고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 그 특정 산업이 흔들리면 어떻게 될까요? 도시 전체가 그냥 휘청거리는 겁니다.
아, 예전에 실리콘밸리에 벤처 투자 한파 닥쳤을 때 샌프란시스코 시내 상권이 통째로 흔들렸던 것처럼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시카고의 경제 지표를 보면 그림이 전혀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26년 2분기 기준 시카고 광역 경제권의 산출액이 무려 9,630억 달러에 달하거든요. 거의 1조 달러죠.
와, 1조 달러면 진짜 어마어마한 규모네요.
네. 근데 더 중요한 건이 거대한 불을 만드는 엔진이 너무나도 골고루 퍼져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CME 그룹으로 대표되는 파생상품 시장이 시카고 경제에 아주 든든한 뼈대 역할을 하고 있죠.
아, 잠깐. 파생상품 시장이요. 지금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 중에는 약간 낯설게 느끼실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뉴욕의 일반 주식시장이랑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쉽게 말해서 뉴욕 증권거래소는 특정 기업이 잘될 거다, 즉 성장에 돈을 거는 곳이라면 시카고의 파생상품 시장은 전 세계의 리스크를 거래하는 곳입니다.
리스크를 거래한다고요?
네, 뭐 곡물 가격이 갑자기 폭등한다거나 금리가 막 요동친다거나 환율이 하락하는 등 온갖 경제적 불확실성에 대비해서 헤징을 하는 거죠. 즉 글로벌 경제가 막 호황일 때도 돈이 모이지만 반대로 경제가 위기에 처해서 널뛰기를 할 때도 리스크를 피하려는 전 세계의 자본이 시카고로 쏟아져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아, 그러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무조건 이익을 챙기는 구조군요.
네, 게다가 시카고엔 금융만 있는 게 아닙니다. 노스웨스턴이나 시카고 대학을 중심으로 한 첨단 헬스테크, 또 중서부의 물류 인프라를 바탕으로 한 물류 자동화 기술, 심지어 최근에는 미래 산업의 탄도를 완전히 바꿀 양자 컴퓨팅 생태계까지 시카고에 뿌리를 내리고 있거든요.
양자 컴퓨팅까지요? 와, 진짜 골고루 다 있네요.
이것이 의미하는 건 어떤 경제적 충격이 와도 끄떡없이 버텨내는 엄청난 탄력성, 즉 레질리언스죠.
한 섹터가 무너져도 다른 섹터가 도시를 든든하게 지탱해준다는 거군요. 그렇다면 여기서 아까 제가 처음에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 가성비에 대한 질문이었죠.
맞아요. 경제 펀더멘털이 이렇게 튼튼하고 미래 산업까지 다각화되어 있는 메가시티라면 당연히 생활비나 집값이 천문학적으로 비싸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보고서에 나온 렌트비 데이터를 보고 진짜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아, 인구조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주거비 지표를 보셨군요.
네. 시카고의 중위 월 임대료가 $1,440로 나오더라고요. 반면에 샌프란시스코는 $2,476, 뉴욕은 $1,821죠. 물론 지금은 시세가 조금 더 올랐겠지만 타 대도시랑 비교하면 여전히 그 격차는 아주 뚜렷하거든요.
확실히 렌트비 자체는 저렴한 편이죠.
그러니까요. 인프라는 비슷한데 렌트비는 할신산 이 상황. 제가 청취자 여러분을 대신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기에 도대체 어떤 숨겨진 청구서가 있길래 사람들이 망설이는 겁니까?
그 청구서는 매일 편의점에서 물건을 살 때 그리고 1년에 두 번 우편함에 꽂힐 때 아주 뼈저리게 체감하게 되실 겁니다. 바로 세금이죠.
아, 역시. 세상에 공짜는 없군요. 월세에서 깎아준 걸 결국 세금으로 다 뜯어가는 건가요?
구조를 자세히 보면 거의 그렇습니다. 시카고의 이른바 가성비는 사실 아주 상대적인 개념이거든요.
우선 시카고의 일반 판매세, 즉 소비세가 10.25%에 달합니다.
10.25%요? 와, 밥을 먹거나 물건을 살 때마다 10%가 넘는 세금이 꼬박꼬박 붙는 거네요.
네, 이것만으로도 일상 물가가 훅 올라가죠. 게다가 더 무서운 건 쿡카운티의 재산세입니다.
아, 쿡카운티 재산세. 그게 미국 전국을 통틀어서도 악명높기로 엄청 유명하잖아요.
맞습니다. 막 집값이 뉴욕이나 LA보다 싸다고 덥석집을 샀다가 매년 날아오는 엄청난 재산세 고지서에 기겁을 하고 결국 몇 년 안 돼서 집을 되파는 사람들도 적지 않거든요. 월세나 모기지에서 아낀 둘이 세금으로 고스란히 다 빠져나가는 셈이죠.
듣고 보니 렌트비가 싼 데는 다 이유가 있었네요. 그럼 결국 샌프란시스코나 뉴욕에서 비싼 월세 내고 사는 거나 시카고에서 세금 폭탄 맞고 사는 거나 매달 생활비 쪼들리는 건 매한가지 아닌가요? 시카고만의 메리트가 도대체 뭐죠?
이것을 조금 더 큰 맥락에서 연결해보면 시카고만의 아주 강력한 반전카드를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시카고의 대중교통 시스템이 CTA입니다.
아, 대중교통이요?
시카고는 8개의 철도 노선과 127개의 버스 노선을 아주 촘촘하게 갖추고 있거든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자동차가 거의 필수적인 미국에서 드물게 자동차 없는 삶, 즉 카라이트 생활이 완벽하게 가능한 대도시라는 뜻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자동차를 아예 소유하지 않음으로써 절약하는 그 막대한 비용을 계산해봐야 한다는 거군요.
한번 계산해보죠. 미국에서 차를 한 대 굴리려면 매달 자동차 할부금 수백 달러에 끔찍하게 비싼 도심 주차비, 주유비, 게다가 시카고의 혹독한 겨울을 견디기 위한 높은 자동차 보험료와 유지비가 다 들어가잖아요.
네, 뭐 잔고장이라도 나면 진짜 끝도 없죠.
다 합치면 한 달에 좋게 $1,000 이상이 깨집니다. 그런데 시카고에서는 역세권에 거주하면서 CTA를 이용하면 이 막대한 고정 비용을 통째로 날려버릴 수 있거든요. 여기서 굳는 돈이 그 무시무시한 세금을 상당 부분 상쇄해 주는 겁니다.
와, 시카고에서의 삶은 단순히 집값이 싸다 비싸다의 1차원적인 문제가 아니네요. 내가 대중교통 인프라를 얼마나 잘 활용해서 생활 반경을 설계하느냐에 따라 경제성이 완전히 달라지는 약간 고도의 전략 게임 같습니다. 대중교통으로 어디든 갈 수 있다는 건 진짜 큰 축복이네요.
하지만 보고서는 바로 그 지점에서 아주 차가운 진실을 하나 던져줍니다. 대중교통을 타고 어디든 갈 수는 있지만 정작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 이 도시는 완전히 다른 얼굴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치안과 동네 분위기 이야기군요. 제가 자료를 보면서 가장 혼란스러웠던 부분이 사실 바로 그겁니다. 시카고 경찰국의 2026년 33주차 누적 데이터를 보니까 살인사건이 전년 동기 대비 무려 31%나 감소했더라고요. 370건에서 256건으로 확 줄었어요.
수치만 보면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처럼 보이죠?
근데 잠깐만요. 31%나 줄었다고요? 하지만 우리가 뉴스나 매체를 보면 시카고는 언제나 범죄나 총기 문제로 헤드라인을 장식하잖아요. 데이터는 이렇게 크게 좋아졌다고 하는데 왜 사람들의 체감 현실이나 인식은 여전히 불안한 거죠? 데이터와 현실이 이렇게 따로 노는 이유가 뭡니까?
아주 예리한 지적입니다. 바로 거기에 이 거대한 도시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숨어 있거든요. 이 보고서는 시카고를 분석할 때 절대 전체 범죄율이나 평균 소득 같은 평균 데이터의 함정에 빠지지 말라고 아주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시카고에서 전체 평균 수치라는 건 사실상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통계라는 거죠.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고요? 그 정도입니까? 전체 평균인데?
네. 왜냐하면 시카고는 거대한 하나의 덩어리로 뭉쳐진 도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공식적으로 77개의 커뮤니티 에어리어가 있고 시민들의 실제 삶은 그보다 더 잘게 쪼개진 수많은 작은 동네 단위로 돌아갑니다.
77개나요?
링컨파크의 평화로운 호숫가, 웨스트루프의 화려한 파인다이닝 거리, 그리고 상대적으로 취약한 남부나 서부 지역들은 마치 서로 다른 우주에 존재하는 것과 같습니다.
길 하나만 건너도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진다는 얘기는 저도 익히 들었는데 이게 데이터로 보니까 그 격차가 진짜 아찔하더라고요. 집값과 치안은 물론이고 동네에 따라서 주민들의 기대 수명까지 막 10년 이상 차이가 나는 걸 보고 진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카고로 이주하거나 비즈니스를 열 때는 시카고라는 도시 전체 단위로 보면 무조건 실패합니다. 내가 정확히 어느 구역, 어느 동네, 심지어 어느 블럭에 들어가는지를 현미경처럼 아주 세밀하게 들여다봐야 하죠. 시 전체 범죄가 31% 줄었다고 해도 특정 동네는 여전히 위험하고 어떤 동네는 스위스 취리히보다 안전하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극단적으로 파편화된 모습이 단순히 빈부격차나 경제적 요인 때문만은 아니더라고요. 도시를 굴러가게 하는 정치 구조 그리고 행정 구조 자체가 무려 50조각으로 완전히 쪼개져 있습니다. 자, 이쯤에서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께 이 보고서가 가진 아주 중요한 시각 하나를 설명해드리고 넘어가야겠습니다.
네, 복잡한 권력 구조에 대한 이야기군요.
맞습니다. 이 보고서는 50개의 성벽으로 나뉜 시카고의 복잡한 정치 지형을 아주 건조하고 객관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 이번 심층 탐구를 진행하면서 시카고 교원노조가 옳다, 뭐 시장이 맞다, 혹은 대형 개발업자들이 무조건 선이다, 악이다 같은 정치적 편가르기나 가치 판단을 전혀 하지 않을 것입니다.
네, 절대 어떤 입장을 취하는 게 아닙니다.
단지 이 수많은 이익 집단들이 어떻게 서로를 견제하고 충돌하면서 지금의 시카고 스카이라인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그 기계적인 역학관계만 있는 그대로 여러분께 보여드릴 겁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그게 이 도시의 진짜 움직임을 보는 가장 정확한 방법이기도 하죠. 시카고는 50개의 구역, 즉 50개의 워드로 나뉘어 있고요. 각 구역의 주민들이 시의원을 한 명씩 선출합니다. 그런데 이 50명의 시의원들은 흔히 생각하는 그저 시 조례나 만드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럼 권한이 엄청난가요?
자기 구역 내에 토지 용도 변경부터 대형 건축허가, 심지어 쓰레기 수거 같은 자잘한 민원까지 그 동네에서 벌어지는 거의 모든 일에 대해 막강한 거부권과 실권을 쥐고 있는 뭐랄까 작은 영주나 다름없거든요.
아, 과거 시카고가 강력한 시장 한 명이 모든 것을 쥐고 흔드는 기계 정치의 대명사였다면 지금은 그 거대한 기계가 50개의 독립적인 톱니바퀴로 완전히 분해된 거네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게다가 지금 시카고의 정책 결정 과정은 이 50명의 시의원들 뿐만 아니라 진보적인 성향의 시장실, 또 예산과 인력을 쥐고 있는 강력한 교원 노조, 자본을 대는 글로벌 개발업자들, 그리고 일리노이 주정부까지 정말 수많은 다중권력 센터들이 얽혀있는 아주 복잡한 연합정치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와, 엮인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네요.
네, 그래서 어느 한 세력이 독단적으로 뭔가를 밀어붙일 수 있는 구조가 절대 아닙니다. 프로젝트 하나를 통과시키려 해도 이 50개의 톱니바퀴들이 내는 엄청난 마찰음을 전부 견뎌내야만 하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은 이겁니다. 동네마다, 구역마다
다 자기 살 길 찾느라 파편화되어 있는 이 도시가 지금 그 중심부, 그러니까 모든 구역이 함께 공유하는 심장인 도심 한가운데에서 발생한 거대한 공통의 위기 앞에서는 약간 속수무책으로 얼어붙어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아, 상업용 부동산의 연쇄적인 타격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맞습니다. 글로벌 부동산 서비스 기업 CBRE의 2026년 2분기 데이터를 보면 시카고 도심의 오피스 공실률이 무려 26.8%입니다.
엄청난 수치죠.
그러니까 빌딩 4개 중 1개 이상이 완전히 텅 비어 있다는 뜻이에요. 팬데믹 이후에 완전히 정착된 원격 근무, 하이브리드 근무가 도심의 존재 이유 자체를 근본적으로 흔들어 놓은 겁니다. 사람들이 출근을 안 하면 주변 식당도 망하고 세탁소도 망하고 대중교통 수입도 당연히 줄어들지 않습니까?
네, 경제 생태계가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더 끔찍한 건 그 높은 공실률이 시카고의 고질적인 재정위기와 아주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2026 회계연도 예산을 보면 시카고시가 올해 갚아야 할 연금 기여액으로만 무려 28억 9,900만 달러, 약 2.9빌리언 달러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잠깐만요. 28억 달러요? 아, 이 대목에서 머릿속에 전구가 탁 켜지네요.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악명 높은 코카운티의 살인적인 재산세 있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세금들이 무슨 훌륭한 미래 인프라를 짓거나 혁신적인 스타트업에 지원금을 주는 데 쓰이는 게 아니라 과거 공무원들이나 경찰관들에게 약속했던 그 막대한 연금 빚을 막는 데 고스란히 쏟아부어지고 있었던 거군요.
와, 완벽한 연결입니다. 바로 그게 시카고가 가진 핵심 모순이죠. 시카고는 빚을 갚기 위해서 막대한 세수가 끊임없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세금을 가장 많이 내야 할 도심의 상업용 빌딩들은 26.8%가 텅 비어 있고 빌딩 가치는 뚝뚝 떨어지고 있잖아요.
세금 낼 곳은 줄어드는데 갚아야 할 빚은 여전히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아주 치명적인 딜레마네요.
맞습니다. 게다가 앞서 말한 그 50개로 쪼개진 복잡한 정치 권력 때문에 이 거대한 위기를 타개할 빠르고 혁신적인 통합 정책을 하나로 딱 내놓기도 구조적으로 너무 어렵고요.
와, 듣고 나니 진짜 숨이 턱 막힙니다. 그럼 시카고 도심은 이 무거운 빚더미에 짓눌려서 과거의 영광을 뒤로한 채 서서히 죽어가는 건가요?
겉으로만 보면 비관적일 수 있지만 보고서의 후간부 데이터는 전혀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도심은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생태계로 약간 돌연변이처럼 재편되고 있거든요.
돌연변이요? 어떤 식의 돌연변입니까?
오피스에 양복 입은 직장인들은 사라졌을지 몰라도 2025년 기준 무려 5,680만 명의 방문객이 시카고 도심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길거리에 쏟아부은 돈이 자그마치 215억 달러입니다.
와, 215억 달러요? 직장인이 빠져나간 자리를 관광객과 방문객들이 그 이상으로 채우고 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과거의 루프 지역이 아침 9시에 출근해서 5시에 퇴근하는 주 5일짜리 아주 건조한 업무 중심지였다면 이제는 세계적인 박물관, 압도적인 건축물 투어, 롤라팔로자 같은 대형 이벤트, 그리고 훌륭한 미식 문화가 결합된 거대한 경험의 용광로로 진화하고 있는 겁니다.
아, 굳이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아도 도심에 올 이유는 충분히 만들고 있군요.
네, 게다가 시카고 대학, 노스웨스턴 대학, 일리노이 대학교 시카고 같은 최상급 고등교육 기관들과 헬스케어 인프라가 도심 곳곳에 든든하게 박혀서 이 문화적 회복을 돕는 아주 강력한 닷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단순한 일터에서 막 놀고 먹고 경험하고 배우는 거대한 캠퍼스이자 테마파크로 도심의 정체성을 완전히 갈아 끼우고 있는 중이군요. 진짜 놀라운 회복력입니다.
네, 끊임없이 적응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저희가 함께 분석한 방대한 시카고 종합도시분석 보고서의 톱니바퀴들을 쭉 맞춰보니까요. 이 도시는 결코 하나의 방향으로 부드럽게 흘러가는 평면적인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입체적이죠.
한쪽에서는 세계의 미래를 바꿀 양자 컴퓨팅이 막 연구되고 있는데 그 밑으로는 19세기에 깔린 철도망과 인프라가 삐걱대며 돌아가고 있습니다.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글로벌 자본의 부유함과 뼈아픈 빈곤이 마주하고 50명의 지역 권력자들이 매일같이 자신들의 영지를 지키기 위해 충돌하는 곳. 시카고는 그야말로 수십 개의 각기 다른 속도와 시제가 동시에 굴러가는 다속도 도시 그 자체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지게 하죠. 시카고의 이 유별난 복잡성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하이브리드 근무가 이제 영구적으로 정착되면서 지금 미국 전역은 물론이고
전 세계의 거대 도심들이 텅텅 비어가는 실존적 위기를 겪고 있잖아요.
네, 뉴욕이나 샌프란시스코도 예외가 아니죠. 골머리를 앓고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시카고처럼 애초부터 50개의 동네를 중심으로 철저히 분열되고 파편화되어 살아온 이 도시의 형태가 어쩌면 단순히 비효율적인 약점이 아니라 포스트 팬데믹 시대에 모든 메가시티들이 결국 도달해야만 하는 미래 생존의 청사진은 아닐까요?
아, 중심부가 무너져도 50개의 미니 도시들이 각자의 자생력으로 버텨내는 그런 분산된 구조 말인가요?
네, 바로 그 파편화된 구조 말입니다.
와, 그 질문 진짜 소름 돋을 정도로 날카롭네요. 우리는 그동안 하나의 강력한 중심주로 완벽하게 통합된 거대 도시만이 이상적이라고 밀어왔잖아요. 하지만 그 낭만적인 개념 자체가 어쩌면 팬데믹과 원격 근무의 거대한 폭풍 속에서 이미 수명을 다한 과거의 유물일지도 모르겠군요. 시카고처럼 복잡하고 거칠고 잘게 쪼개진 채 끊임없이 내부에서 마찰을 일으키는 그 역동성 자체가 이 거대한 기계장치가 멈추지 않고 미래로 굴러가게 만드는 진짜 원동력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겉보기엔 혼란스러워 보여도 그게 진짜 생존의 방식일 수 있는 거죠.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 오늘 저희가 던진 이 마지막 질문이 어떠셨나요? 하나로 통합된 도시와 파편화되어 자생하는 50개의 미니 도시들.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미래 우리가 살아갈 도시의 모습을 결정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이 창밖으로 바라보는 그 도시는 지금 어느 방향을 향해 가고 있는지 한 번쯤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카고의 진짜 모습, 그 치열하고 복잡한 시스템에 대한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자료 분석 시간에 더 흥미로운 지식의 조각들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